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주님의 희생과 고난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를 따르는 제자라면 같은 고난을 본받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영광과 낭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광이 약속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구원받기 전의 과거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던 죄악된 음란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특히 이러한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당시에는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고난의 시기에 이런 당부를 주고 있었다면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도 없는 우리의 시대에는 더욱 구별된 경건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들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웠음을 되돌아볼 수 있고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회상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세상을 즐기던 동료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 여기고 제가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스스로는 과거의 죄에 살던 모습을 부끄러워하여 더욱 경성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면 미래에 받을 상급을 바라면서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자 전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특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한 3장 18절 상반절에 사실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의 희생이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런 보호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남은 거듭난 삶의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육체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1절 첫 부분인데 죄에 대한 싸움은 나를 위하여 이미 예수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세례로 그 희생의 하나가 되고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확신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의 싸움을 끝내셨다면 그의 희생을 힘입은 우리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꼬셔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그 예수도의 희생의 뒤에 숨을 수 있다는 보호의 확신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갑옷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단 한 번 사용하고 있지만은 같은 진리를 가진 바울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쓰고 있지만은 가끔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갑옷, 허플론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무기, 기구, 도구 이런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단순히 방어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이고 살상하는 육신의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영적인 무기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대속의 희생인 겁니다. 갑옷을 삼 때 같은 마음으로 한 것은 일반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누스라는 마음이 쓰여진 게 아니라 엔노이아라는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어서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이기 때문에 같은 낱말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가 같이 쓰여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쓰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사고에서 모든 것과 모든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절 하반절인데 이미 세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나 육신의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체가 된 세례를 거론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로마서 6장 2절이고요. 그런 다음에 8절에 다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 진행해서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흐름의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이 우리의 죄를 짓는 도구인 육체로 행함을 그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죄의 자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무사 아니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반대로 육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어렵게 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때 생각함으로 죄를 이기게 하고 오늘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범죄의 가능성을 없애주는 영적인 유익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2절이 그랬는데 바로 앞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는 것에 이어지는 삶의 변화를 논하면서 구원받기 전과 현재 구원받은 후 그리고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고 그 희생의 일체가 된 우리의 삶을 주셨음을 확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후로는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하나가 된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부정의 의미인 다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행해서 사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앞에 사람의 정욕이 복수로 쓰여 있는 반면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우리 사람의 정욕은 여러 방향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임을 볼 때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행히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잃지 않고 누리며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전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거듭난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부분인데 과거로 족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는 것들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거론하는 것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과거 어둠 속에서 행한 것으로도 충분하니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하는 의미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사람의 정욕들은 사실 계속 말하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죠. 다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은 모두 그 근원이 맨 마지막에 따르는 우상 숭배를 하는 즉 어두움의 영의 영향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개인적인 죄악들이라면 뒤에 세 가지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행해질 수 있는 죄악들이지만 그런 삶을 가져온 무법한 우상 숭배가 그 원인입니다. 여기서 한 단어만 뜻을 살피면 술 취함이라는 말입니다. 오이노플리기아라는 그리스어인데 오이노스 하면 술입니다. 와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플리아로스 이 말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헛소리를 하는 중얼대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앞에 두 가지 음란이나 정욕이라는 행동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 우리 사람들의 삶의 질을 끌어내리는 것으로도 우리가 피해야 할 자세인 겁니다. 이러한 모든 항목들을 바울의 표현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속에서 행하지는 죄악들의 항목임을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것들임을 28절 하반절에서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는 데서 나타나는 삶의 형태들인 거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했지만은 여기에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도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름이고 그것은 이제 그만둬도 모자라지 않다는 죄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리도 밖에 있었던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삶을 표현하기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로마서 6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어둠 속에서의 얻은 열매들이 과연 자랑할 만한 떳떳한 것이었는가와 지금도 그러한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이며 미래의 영혼 속에서도 죽음이 열매일 뿐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면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한 것으로 그냥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지 않고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율법이나 법률을 지칭하는 노모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법 없는 할 때 아노모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무법한 하는 말이 아데미토고스 앞에 알파를 두면 뒤에 말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티데미 하면 놓다, 두다, 지칭하다 그런 성경에 대단히 많이 쓰이는 낱말이 합성어가 된 겁니다. 연결된 의미에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다는 이유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사회 전체 속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확산되는 죄악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과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마을마다 당산제라는 걸 하죠. 거기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죠. 이런 의미들이 여기도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에 만족할 만한 것이 없음을 권력이나 부나 영화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은은 뭘 얘기합니까? 돈을 얘기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죄악 속에 사는 것은 지나간 때로 만족하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삶은 과거 우리가 예수도를 알기 전에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지나간 때 행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즉 우리가 예수도의 보혈을 힘입기 전에 행한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고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빛으로 옮겨 놓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경계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되돌아보아도 충분히 부끄럽고 죄스러운 과거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거나 연연하지 말고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중략을 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자세와 고백을 가지고 신앙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저는 이 제목을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과거의 옛 동료들에게서 오는 박해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 그들과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 할 때 과거 어둠의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하기까지 한다고 기록되고 있죠. 너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더 잘 안다. 뭐 달라질 게 있느냐? 죄인들은 언제나 자신과 같은 공범을 찾으려 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회개한 삶을 살려고만 하면 사랑이나 은혜를 결코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의 영광까지도 언약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사절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주님 없는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과거의 극단적인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과거의 동료들의 참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과 함께는 당연히 과거 우리가 어두움에 살 때 함께하였던 동료들을 의미하고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은 극한 방탕이라는 표현입니다. 극한 방탕이라는 이 둔한 말이죠. 극한이란 말이 좀 독특합니다. 아나퀴시스라는 글서인데 넘쳐 흐름, 범람, 홍수라는 말이에요. 그냥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극한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방탕은 아소티아. 여기도 앞에 얘기한 대로 뒤에 나오는 부정의 의미로 알파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소조, 구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 그리스도 없는 삶은 홍수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묘사하면서 오히려 멸망할 홍수 속으로 달려들어가지 않는 것을 멸망의 홍수 속으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이상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없는 세계를 과거 노아의 홍수로 물속에 남은 자들과 같이 도저히 구원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상이 여겨 비방하나 했는데 이 이상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이나 또 이방인 취급을 한다는 의미와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모독하는 것이 여기에 비방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5절인데 범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그 죄의 실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들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는 바울의 가르침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이고요. 이에 대한 증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와 계실 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지속적으로 증거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앞에 3장 18절 하반절 19절에 보는 대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는 말씀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과 함께 앞에서도 경계한 바 있지만 죽어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한 것이 과거 시제로 쓰여 있어서 복음을 이미 들었으나 육체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 하반절인데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죽어있는 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언약처럼 그들은 이미 육체로는 한 번 죽어 있지만은 복음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도 이 사죄의 효력이 미쳐서 그들에게도 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마지막 예수도께서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사도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는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확인이도 하고 또 이 약속은 우리 주님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요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선언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희생되신 주님의 복음은 과거에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속에 오는 사람들의 멸망과 영혼을 가름하는 운명의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비록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죽지만 그것은 영혼을 결정하는 비극의 죽음이 아니라 복음 속에 머무르는 누구든지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닫히지 않고 계속 증거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인데 이것은 물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단식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 위해서다. 이것이 요점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는 과거의 친구였지만 함께 믿지 못하여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세상 속에서 나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끼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방패와 영적인 자랑입니다. 이런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들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의 육체적인 쾌락의 추구는 과거 예수들을 바로 알지 못할 때 행했던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주님을 순종하는 경건으로 우리 나머지 주어진 인생이 얼마가 되었든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함께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던 친구들이 이상히 여겨 이해를 못해줘도 과거 자기들과 같이 행동해주지 않는다고 비방할지라도 미래에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증거해서 과거 함께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함께 생명을 향해 다름질하도록 권면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도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